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은 열두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 주목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몇이 나와요?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높은 왕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역사적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고의 자리,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예요.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요셉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더욱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 왕이 최고의 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 요셉의 기가 막힌 통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쟁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팔려간 곳이 이집트예요. 그래도 팔려가도 꽤 괜찮은 나라로 팔려갔어요. 당시 최대 강국, 그리고 거기서도 누구의 집에 갔을까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 즉 애굽 왕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이에요. 보통 종들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의 주인과 똑같은 급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꽤 괜찮은 경쟁력을 갖췄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매우 뛰어난 성실함을 보여줘요. 보디발이 일을 맡기면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성실함. 이것도 매우 대단한 경쟁력이죠. 거기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난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와, 이건 또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끼고 돌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경쟁력. 아, 저도 부럽긴 한데 바꾸긴 좀 어려워요.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 이상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이 다 잘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주인집 마나님이 탐낼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적 큰 틀에서 보면 외모의 빼어남이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내면을 잘 가꾸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다도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괜찮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에요, 내면.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40이 될 때까지 자기 얼굴을 화장하고 성형해서가 아니라 내면을 잘 가꾸면 얼굴에서 나오는 기품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꿈이 보여요. 아주 뛰어난 인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외모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히 요셉의 외모는 아름다웠습니다. 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그리고 남보다 뛰어난 부분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37장에서 요셉은 집에서는 열두 아들 중에 최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편해요, 편해. 근데 이게 뭐예요?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리잖아요. 여기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그 용모를 보면서 와, 훌륭해.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못된 짓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아내 여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을 가지고 요셉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못된 여주인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젊고 그리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정치적인 생각을 하면 여주인에게 잘 보이면 자기는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이미 보디발에게는 인정받았어요. 그럼 여주인에게까지 인정받으면 이 집안은 전부 자기 것처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미 가정 총무가 됐는데, 가정에서 최고의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불편할까?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손절해야 될 사람과 손잡기도 하고 또는 손잡아야 될 사람과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태도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덕적 판단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적 가치가 기준이었어요. 불가합니다.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절합니다. 그래도 계속 여러분 죄는 아주 집요합니다. 사실 가장 안쓰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선한 사람이 집요하지 못해요. 의로운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악은 집요합니다. 악은 여러분 이길 때까지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돼요. 선한 일이라면 끝까지 버텨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버텨야 돼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끝까지 버티잖아요. 근데 악도 집요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 거절해요. 눈짓하다가 동치박이를 청했다 그랬어요. 눈짓,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눈빛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너무 자주 웃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모님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집사님한테도 그런 눈빛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눈빛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 친절, 그리고 배려, 이런 눈빛이어야지, 죄악의 눈빛, 죄악의 눈짓,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아주 어떻게 보면 막 섬광이 나올 정도로 두려운 눈빛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한 눈빛, 눈짓, 그러다가 죄를 짓자고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태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가면 꼭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꼭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싶으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날 만나면 죄 짓던 사람도 죄도 안 짓게 만들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착해지게 만들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은 반드시 죄 지을 기회를 만듭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여자가 달려들었어요. 요셉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옷을 딱 붙드는 그 순간 당시에는 벗기도 쉬웠잖아요.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참 스스로 좀 비참해지지 않았겠어요? 나를 무시하다니 악한 여자가 그 옷을 자기 죄의 증거인데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코스웍 그게 됐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불편함, 원하지 않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다가 결과되어진 것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손실, 불편함, 느려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가지고 유익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의인 줄 알면서도 빨리 가려고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단하십시오. 결국 요셉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일을 풀어주세요.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살아날 길이 생겼는데 자기를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잊어버리면서 더 어려움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로 앉게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뭘 보여줍니까? 깨끗함이에요. 조금이라도 죄 짓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악한 일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높이고 세우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시편 75편에 보면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높이고 저 사람은 낮춘다. 이게 시편 75편의 말씀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재판이 우리가 고대 세계로부터 그 신이 있잖아요. 판단의 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대법원에 가도 저울 들고 있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리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상이 서 있습니다. 저울은 경중을 따지는 것이죠. 잘못과 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무게가 모자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 함량이 괜찮아? 높이시는 거예요. 기준 미달?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이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끗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릇 비유로 나오는데 집집마다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집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골라서 쓴다.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가장 적절할 때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밥그릇처럼 쓰여지지 마시고 왕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그릇 되도록 흠없는 그릇 되도록 애쓰십시오.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당시에 이렇게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고리로 빛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그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 자, 아까 제가 다니엘 이야기도 했죠. 다니엘도 어때요? 다니엘 1장 8절,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윗,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면 자기가 고생을 해도 안 하는 것. 이게 사무엘 상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물론 뒤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 더럽히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여러분 중요해요. 바울사도는 우리의 몸을 많이 다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몸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영혼이 깃드는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해요.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은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그 이원론적 세계관을 헬라 철학에서 오는 거잖아요. 로고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 세계, 이거는 더럽게 보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몸, 육 분리가 안 돼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릴 수 있다. 로마서 12장.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과 같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 특별히 몸으로 죄를 짓는 음란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고린도전서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은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바울사도의 그 축복, 기도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깨끗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요. 깨끗함.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도망가는 깨끗함.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면 씻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쓰고 커다란 예배당이 없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그나마 교회가 좀 깨끗하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성직자라고 말하는 목사가 깨끗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뭔가 잘못하면 더 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요? 기대만큼 안 되니까. 그래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너마저 그러면 안 돼 라는 기대예요. 세상은 망가져도 정치인은 그래도 성직자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클린턴은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만큼 기대가 더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그리스도인.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해야 돼요. 돈이 많아.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해. 아니에요. 큰 일은 많이 하는데 사고도 많이 치는 교회가 있어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고 요즘같이 탄핵 정국에서 또 계속 그런 목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분 때문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미술 시간에 배운 세계 3요소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색상, 또 흰색과 검정색 쭉 연결하면 명도, 명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 또 하나 채도, 채도는 뭐예요? 색의 깨끗함이에요. 색상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기본적인 색의 삼원색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섞이면서 그게 1차색이잖아요. 2차색이 나와요. 빨강과 파란색이 섞이면서 보라색이 나오고 노란과 파란색이 섞이면서 초록색이 나와요. 2차색이에요. 그게 또 섞이고 섞이면서 3차색 쭉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참 곱다. 이때 여러분 원색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흰색을 많이 섞으면 명도가 올라가요. 검정색을 많이 섞으면 명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채도가 뭐예요? 색의 깨끗함이에요. 색의 깨끗함은 뭔가 섞이면 채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미술작품 속에 원색만 쓰지 않습니다. 몬디리안처럼 원색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은 섞어서 씁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죠. 그러면 채도를 떨어뜨리는 게 뭐냐? 원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으면 채도는 떨어집니다. 밝아졌는데도 채도가 떨어져요. 흰색을 많이 섞어서 밝아요. 명도는 높은데 채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검정색을 섞었더니 명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채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채도란 깨끗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적 가치관이 섞여버리면 채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교회 얼마나 깨끗한가로 판단하셔야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목사 얼마나 깨끗한가로 판단하셔야지 학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해가지고 광고 나오는 데 보면 많은 게 나와요. 경력, 학위 이런 것들. 그게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의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섞일 수 없이 깨끗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섬에서, 농촌에서 순수하게 그냥 교인들만 보고 어르신들 몇 분 붙들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분들이 시내 나갈 일 있으면 차 태워서 운행도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정말 아무것도 섞일 수가 없는 환경 자체가 섞일 수가 없어요. 자연 환경도 깨끗한 데다가 목회 환경이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섞일 게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온갖 불순물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뛰어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고시도 패스하고 거기다가 정치적 운도 따라가지고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깨끗함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우리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갈등과 대립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학력 갖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경제력 갖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집안 배경을 보려고 하고 결혼 상대자를 구하려고 해도 얼마나 좋은 사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서 있었던 청년들 집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 여러분 나는 쟤보다 좋은 학교 못 나왔으니까, 나는 쟤보다 학력이 낮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세상은 그런 학력 보고 이력 보고 경력 보고 뽑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가 태도를 보십니다. 순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청정 환경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청정 환경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환경은 내가 다 망가뜨립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산자연교회의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올해로 오늘로 119년을 맞이했습니다. 산자연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교회가 오래됐어, 역사가 오래됐어,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입니까?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고당의 순결함,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된 청년, 순수함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깨끗함을 가지고 끝까지 민족을 고수하면서 평양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1950년 10월 18일 날 천국 가신 고당 같은 분들, 모진 고문 속에서 사랑하는 연세 많으신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리고 아내, 아들들 정말 한번 안아주고 싶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버린 채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천국 가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 깨끗함이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산자연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저로서는 큰 자부심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왔고 그래서 산자연교회 그랬을 때 역사적 가치, 어떤 위대한 인물, 그보다도 깨끗한 교회의 모습,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옷을 깨끗하게, 입은 먼지, 구겨진 구김살, 이거 여러분 매일 세탁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스타일러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스타일러에 딱 걸어놓으면 막 흔들어주고 먼지 다 털고 그리고 수증기가 촥 올라와서 구김살을 다 펴주고 살균을 싹 해주면서 깨끗한 옷을 만들어서 아침에 새 옷처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스타일러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저는 스타일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루하루 살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옷을 스타일러에 걸어놓고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을 유지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타일러에 나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김살을 펴고, 영적 구김살, 오염된 세균이든 먼지든 살균을 하고 그리고 스팀으로 강하게 소독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러처럼 영적 스타일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타일러를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없습니다. 비싸서 못 씁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일러가 없어도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러는 걸어놓기만 하면 되지만 그거 없이 살면서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잘 털어주고 때로는 스프레이로 분무를 해주고 구겨진 것은 펴기 위해서 다림질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손이 좀 많이 가지만 손이 많이 간 만큼 깨끗하고 손이 많이 간 만큼 사람들이 볼 때 단정하게 보이고 손이 많이 간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싼 것을 장착하지 않아도 사람의 품위가 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일러를 빌리고 먼지를 털어내고 세탁을 하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또 잘 세탁해서 보존을 잘 하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오염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